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의 환경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부딪히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주선 신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의 굴곡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고 토닥이는 예수님의 바람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수리 자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두 분은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셨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이 시간에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살면서 한 주간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네. 지금의 모든 것에 스스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들로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일상이 행복이시군요.
네.
네. 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느껴지는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모습이 그려져서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주선 신자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소소한 감사거리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감사의 고백들이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이다. 공감이 되시거나 인정이 되시는지요? 오늘의 주제는요, 부부관계 지혜롭게 공존하기인데요. 이 주제 속에는요, 부부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소리 자매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 시간 소리 자매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생활은 긴 대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대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부부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모든 날들이 소통의 창고이고 생활 자체가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일상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자체가 대화라면 풀리는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치료사 가트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인종, 민족, 학력, 수익과 무관하게 모든 부부들 사이에 지닌 문제의 31%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69%나 된다는 말이네요.
네.
부부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요?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부부는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죠?
풀리는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31%에 해당하는 풀리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때그때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양보하더라도 마음속에 앙금이나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풀리는 문제에는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이겠네요. 아픈 상처와 풀리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와도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바로 계속적인 갈등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상황과 무관하게 부부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고개를 드는 문제를 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깊은 상처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겹게 싸우고 또 싸우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거론되면 상대방은 비난을 받고 거부당하며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억울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둘 중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영속적 갈등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올라오면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한 부부가 친척 결혼식에 입고 가는 옷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아내가 나은에게 말했다.
여보, 그래도 결혼잔치에 가는데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자 나그네가 짜증이 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왜 내가 옷을 입기 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항상 내가 옷만 입고 나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자 아내도 짜증을 내며 말했다.
당신은 왜 항상 상황에 맞게 옷 하나 제대로 못 골라 입어? 제대로 입는 적이 없잖아.
아내는 옛날 일들까지 들추면서 나그네에게 말했다. 지난번 무슨 행사 때는 이랬고 지난번 가족 모임 때도 어땠다 하면서 나그네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서 결국 결혼식을 가네 안 가네 하다가 이렇게 끝을 맺는다.
나 안 가.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당신이나 가.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갈등의 주제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서도 특히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의미와 사연이 들어있을 수 있죠. 여기에는요, 감정적인 소모가 크고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사례의 의미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옷차림이 반듯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또는 남의 경조사에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것은 집안 망신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고급 중학교 때 자신만 유일하게 옷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하고 등교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그때의 창피함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반대로 나그네는 실속이 중요하지 거칠에는 쓸데없는 낭비다. 허례허식보다 편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아내가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하면 지적당한다는 생각에 경멸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어떨 때는 아내가 자신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의 문제와 나그네의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치열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들어달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감정이나 경험들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인 결혼 전, 어릴 적에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이는 모습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속적인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더 단단히 맞물려 부부관계에서 심한 갈등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두 분이 읽어주세요.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문제를 말할 때 애정이나 마음의 여유 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서로 헐뜯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경지에 이른다.
상황을 극단으로 흐르게 만든다.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대화가 서로에게 큰 좌절감과 상처를 남긴다.
감정적 거리감과 깊은 단절감으로 향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부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계속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갈등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많은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계속적인 갈등과 관련된 것들은요, 아동기의 상처, 성격의 차이,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차이, 그리고 실존적 가치관의 차이와 환경의 차이 등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속적 갈등의 주제는요, 뼈아픈 상처나 실존적 의미, 또 특별한 상징적 가치까지 그리고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 등 그것들이 좌절된 경험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어주세요.
결혼한 지 25년 되었고 기업소를 책임지는 관리자 부부의 이야기다. 이 부부의 계속적 갈등의 주제는 나그네가 자꾸만 가방을 사온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지겹게 싸우다가 이혼 직전에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집안 구석구석에 큰 가방, 작은 가방, 가죽 가방, 천 가방 등 여러 종류의 가방이 2중, 3중으로 쌓여져 있다. 아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그네는 새로운 가방을 발견할 때마다 사가지고 온다. 아내가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시 주워 오기를 반복한다.
가방으로 인한 부부의 처절한 싸움은 책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이다. 나그네에게 혹시 가방에 대한 사연이 있느냐고 묻자 나그네가 말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소풍도 거의 못 갔죠. 고급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상황이었습니다. 형과 누나가 어렵게 돈을 마련해 주어서 겨우겨우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행 가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실로 꿰맨 누더기 책가방에 옷가지를 놓고 갔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그네가 다니던 고급 중학교는 부잣집 간부 자녀들이 많았다. 초라한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는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 보여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를 졸업한 나그네는 부잣집 딸이었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기업소에서 간부 자리에 있게 되자 다른 지역으로 자주 다니게 되었다. 그러자 이 정도는 나 스스로를 위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방을 살 때마다 성공한 기분이 들어 가슴이 벅차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에게는요, 가방이 고생한 자신에 대한 보상이며 성공에 대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방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때면 꼭 자신의 성취감과 성공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때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나그네를 만났을 때 나그네가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적어도 돈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고 말았어요. 가족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안 사오면서 항상 자신을 위한 가방만 사왔습니다. 출세, 명예, 자기 것만 추구하는 나그네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부의 계속적인 갈등의 주제 속에서 촉발제는 가방입니다. 왜 가방인지 소리자매님 아시겠죠?
네, 가방 속의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아픈 상처와 실존적 의미가 깊게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그네에게는 가방이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었고요. 아내에게 가방이란 나그네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쉽게 풀리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부부에 대한 처방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적용해서 우리 수인 자매님이 해볼까요?
네, 먼저 나그네가 가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 전달법으로 아내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어릴 적에 아주 가난했다고 말했었지.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계란 반찬에 이밥을 먹을 때 나는 수도가에 가서 맹물을 마셨지. 배도 고프고 창피하기도 해서 하늘이 정말 너랗게 보이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그네가 너 전달법으로 당신 배고파 본 적 있어? 없지. 당신이 가난이 뭔지 모르잖아. 뭐 이렇게 말해서 아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래서 아내가 또 반격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집이 가난했던 것이 내 탓이야? 돈이는 우리 집에 장가와서 출세하고 허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난 타령 좀 그만해. 지겨워.
네, 그렇습니다. 너 전달법의 대화는요, 더 큰 싸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나 나 전달법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의 반응도 당연히 달라졌겠죠.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아내는 나그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울면서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를 개패듯이 때렸어요. 어릴 때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업소를 관리하면서 사람들과 여기저기 술을 마시고 다니면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두려웠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아내는 그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더 이상 가방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아내는 나그네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게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모았던 가방은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요. 정말 나그네의 추억이 담긴 가방 몇 개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러한 갈등의 주제가 있으시죠? 자, 수인자매님은 어떠세요? 관계 속에서 하나의 예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과 이해 관계와 입장 차이로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는데 서로의 태어난 환경이 다르다 보니 부모님은 내가 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모른다고 하시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내가 겪는 고충이 불행이라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수인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 너는 복에 겨워? 짜증내고 화낸다. 네 복이 넘친다. 뭐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싶는데요.
네, 맨날 말끝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데 너는 행복 속에서 행복도 모르고 잘 살아서 잘 사는 것도 모르고 항상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네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자매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거는 주로 청소, 우리 어머니가 되게 깨끗하신 분인데
네.
저는 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가지고 그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모습도 보입니다. 소리 선생님 고백 속에 저와 저희 딸 예은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례의 부분은요. 언젠가 또 다른 촉발제로 인해서 오래 묵은 상처가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나 전달법으로 부드럽게 각자의 입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계속적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치료사 댄 와일 박사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배우자를 택하는 것은 일련의 문제의 도미를 함께 택하는 것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도 결혼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과의 좋은 사항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전부터 지니고 있던 문제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 문제점들 속에 있는 계속적인 갈등의 주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적 갈등의 주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 타원 연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 소리자매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큰 타원을 그리고 그 안에 작은 타원을 그립니다. 우선 작은 타원 안에 하늘이 두 쪽이나 더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이 사람과 안 살면 안 살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내용을 큰 타원 안에 적어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고 계시죠?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고 양보가 가능한 것, 그것을 큰 타원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이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작은 타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타협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눈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특히 큰 타원 안에 있는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절충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며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전체를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 갈등 주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더라도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부부가 되느냐, 불행한 부부가 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계속적 갈등을 다루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갈등의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문제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노력한다.
네, 이것은 억지로 해결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관점과 서로의 현실을 말하고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와 호감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다룬다입니다.
네, 계속적 갈등의 주제는 각자에게 무척 예민한 문제라서 상처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과 존중을 가지고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쪽에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말했는데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다면 평소에 충분히 긍정적 언행을 했는지 돌이켜보시고요.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지금보다 20배 이상 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기본 성향이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상대는 그것을 느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부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계속적인 갈등 주제를 다룰 때는요, 부드럽게 시작하며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공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옆에 있는 나그네, 아내, 자녀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그네와 자녀들은 오롯이 내 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관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들과 행복한 부부, 부모가 되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몸짓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북에 계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우리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에서 나와서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사실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공간적인 한계로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 골로새와 로마까지는 엄청난 거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아무것도 없이 로마까지 갈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중간에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면 경비가 필요했죠, 그죠?
네, 그러면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 여기서 불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잘못한 일. 아마도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재산상 혹시 이제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계산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왜 오네시모는 그렇게 멀리 있는 로마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하고 도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죠?
네.
저 사람 누구냐. 근데 도시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람 엄청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오히려 큰 도시로 로마로 도망간 거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네. 사실 숨어서 지내는 도망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로마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구해야 됐는데 일을 구하려면 이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의 삶이 힘들었어요.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나요?
네, 오네시모는 결국에는 이 로마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주인 도망쳤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빌레몬에게 그냥 돌아갈 수 있었나요?
맞아요. 사실 오네시모가 도망쳤잖아요, 그죠?
네.
종으로서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은 재산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벌이 있죠. 채찍을 맞는다든지, 뭐 태형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요. 그냥 그러면 돌아가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죠. 그냥 네. 돌아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순간 오네시모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자신의 주인 빌레몬과 신앙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나요? 감옥에 갇혀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고 새를 얻어서 사는 새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옆에 지키고 있고 그러나 이제 감옥이 아니라 새집에서 살았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가택연금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이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였고요.
그렇군요. 저희 그쪽에서는 이제 새를 얻어 사는 거 보고 동거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네 바울이 동거 중이었네요.
그렇네.
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네, 먼저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오네시모는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성장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쭉 오네시모의 삶의 여정을 쭉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빌레몬의 종에서 도망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의 전체 삶의 여정에 대해서 1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떠난 것은 오네시모 자신이잖아요. 그죠?
네. 오네시모가 떠났죠.
네. 그러면 오네시모가 떠났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어가 되어서 오네시모가 떠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떠나게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네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떠나게 된 건가요?
정확한 사실은 오네시모는 직접 스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떠나게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많아요. 어떨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냐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즉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특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고 로마까지 왔고 그리고 바울을 만났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형제요 바울 사역에 너무나도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그때는 몰랐지만 뒤를 돌아볼 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라고 느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네,
우리 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지수자매님 네. 얘기해 보실까요?
그럴 때가 있었는지요. 이건 아마도 북에서 오신 사람들이라면 아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또 죽음의 강과 그런 산과 네. 이런 고비를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거의 불가능하진 않았을까. 네, 지금 돌아보면 또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겠네요. 맞아요. 네. 내가 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은미자 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너무 공감되는 말이고요. 그때도 엄청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전부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 엄청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죠. 그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어쩌면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을 때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 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에 뒤돌아를 보니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30절에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네. 정하신 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정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부르시고입니다.
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네.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영화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영화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는 다 과거에 있는 일이에요. 네. 영화로 하셨느니라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것은 이제 먼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의롭다 하시고가 아닌가요?
의롭다 하시고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과거의 일, 이미 있는 일이죠.
네. 네,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맞네요.
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은 또 아니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네 개의 동사 모두 주어가 누구냐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네요.
네,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사이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시라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가? 바로 모든 것이래요. 즉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율례, 아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도 우리가 오히려 평안한 때보다도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두 분은?
네.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와서 이제 좀 재가를 하셨어요. 다른 분이랑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와서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다 보니까 네, 그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일찍이 이제 혼자 독립을 따로 떨어져서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냥 홀로 서야겠다. 네,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느끼면서 제가 조금 한 걸음 좀 더 성장하지 않았나. 네, 하나님께 좀 더 또 나갈 수도 있었고.
나갈 수 있었구나.
네, 그렇게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잡을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외로운 시간들도 저도 있었죠.
그렇겠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신앙을 가지고 나서 인간관계에서요.
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감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관계도 유지하면서 집에 와서 오늘 되게 이런 게 불편했는데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넘겼구나라는 걸 돌이켜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아 제가 또 더 조금 더 성장한 걸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게 했길래 성장한 것 같아요?
좀 저한테 날카로운 말을 해도요. 그냥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좀 더 이해해.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너가 조금 더 배려를 해주면 괜찮을 거야. 다음에는 저러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저한테 말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빌레몬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걱정 마시고 오늘 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고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구절이나 색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나눔에서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거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네, 의롭다 하셨단 그 거기에서 이제 동사가 네 개 나오는데 네, 그 영화롭게 하셨다. 네, 이 네 가지 동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에서 부르심하고요. 선을 이룬다. 네, 이 단어가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우리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是。